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에 에베소의 시작을 살피면서 에베소서의 기록은 바울이 이미 적었던 초기 편지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 그러니까 보다 처음 이 복음과 재림의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사역 때처럼 복음으로 인해 성취된 이제 교회의 정체성에 강조점을 두고 이제 기록한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바울의 신학의 대부분의 주제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이 아니다였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이 개인적인 구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재림의 날까지 목사가 없어지고 교회당이 없어지고 세상의 핍박 속에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초점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쓰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의 의식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니까 교회론 이런 건 사실 뭐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문서를 남기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도 문서를 남기려고 적은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니까 교회 속에서 괜히 서로 문제가 생겨서 분열되거나 또 할례당 같이 막 구원의 길이 믿음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갈 수 있다 허튼 소리를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이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대처했던 거죠. 그래서 막 감정이 섞인 그런 막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이미 살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가 되면서 복음의 전파 속도를 볼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건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쓸 때는 재림의 이야기가 이제 쑥 들어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성도들이 좀 튼튼한 교회로 새 언약 백성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 주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재림의 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하면 바울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 관점이 바뀌게 된 이유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죠.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끝이 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보기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기엔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둘째는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교회라는 것의 그 심오한 그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스스로 그 3장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시대의 백성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교통하는 그 장소, 그 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그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가 이런 거구나, 교회로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의 계획도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간 이후에 그가 뭐 스페인으로까지 가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이게 무기 연기됐는지 아니면 취소됐는지 아니면 뭐 잠깐 갔다 왔는지 이제 그게 이제 확실치가 않아요. 아니 거기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을 봐도. 근데 이제는 이제 스페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저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빨리 전하고자 하면서 생겼던 그 믿음의 공동체들, 교회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핵심이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이 바른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이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은 그런 교회의 정체성, 또 성도의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항상 무엇이든 모든 일에 앞서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또 이 공동체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무엇을 위해 모인지 모르거나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배가 산으로 가는 이상한 공간이 되겠죠. 자기 자신도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럼 교회당을 그러면 거의 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뭐 그냥 미신의 우상의 전당처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른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목적, 이걸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교회와 성도, 새 언약의 그림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신 그 교회의 목적,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 목적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단지 한순간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속 뭐를 이루어 오고자 하셨는가를 돌아볼 때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 공동체의 그 개념들을 알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처음부터 좀 다시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창조의 시간부터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들을 되돌아보면 먼저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 창조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셨고 뭘 가지고 흐뭇해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늘 그와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된 인간들에게 뭔가 종교적인 큰 짐과 규칙을 줘서 당신을 숭배하게 하거나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유지하는 어떤 종교 노동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마치 하나님의 동료처럼 친구처럼 전능한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또 신과 같은 자유지를 가지고 있기에 그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삶을 함께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보여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무너지고 멀어져 버린 사람들을 어디로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가 만들어 가시는 게 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까지도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인간을 신의 등급으로까지 인정하는 너무도 중요하고 대단한 능력인데 하나님은 이걸 아낌없이 인간들에게 주셔서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 자신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하고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셨고 저들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며 보여주신 이 에덴 공동체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 뭔가 하나님이 해가시는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그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가라는 걸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심 없이 정말 인간들의 행복과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거룩한 관계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 했던 그 사탄이 끼어들면서 그 사탄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극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되고자 했던 그 반역에 동참하도록 하와를 자극해서 그 욕심을 자극했죠. 그런 사탄의 자극에 동참한 하와가 그 남편 되는 아담까지 그런 일에 동참시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유주의를 가지고 피조물이라는 이 본분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데 단지 쫓겨났다가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을 벗어났다라는 것, 거기서 떠났다라는 것은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사람들이 그 죽음의 길에서 번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난 사람들은 결국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에서 끝까지 자기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살며 죄를 범하다가 그 관영한 죄악 때문에 죄가 완전히 가득 차서 결국에는 그 시대가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완성했던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렇게 끝장이 난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 중에 그나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러니까 그 시대의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노아,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가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때로부터 또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죽음의 길, 에덴 동산을 떠난 그곳에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에덴을 떠난 그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노아를 통해 시작되는 새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존재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 들으면서 그렇게 번성을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실상 성경의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뭐 홍수 사건 이후에 불과 한 2, 300년. 사실 뭐 2, 300년이라는 게 사람의 수명으로 보면 굉장히 길죠. 우리가 뭐 어제 일도 기억하기 힘들고 뭐 1년 전, 10년 전 일을 기억하기 힘든 것처럼 100년, 200년, 300년 흐르면 사실 많이 흘러간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영원한 세상으로 놓고 보면 이건 너무 찰나의 아주 잠깐의 순간 아닙니까? 어쨌든 그 2, 300년 어간에 사람들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진정한 뜻을 잊은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본능적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바벨탑이라는 걸 쌓게 되죠. 이 규모가 어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탑을 쌓았던 그 의도가 중요한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사탄의 의도. 자기가 높아지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의 결과 영원한 죽음의 길, 심판의 길에 서 있다라는 이거를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신들의 욕심과 욕정대로 사는 길에서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그 시간이 얼만큼 흘러가든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패망과 멸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이런 멸망의 길로 다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의 언어를 분리시키셔서 사람들을 지구 전역으로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지구 속에 많은 민족과 이런 어떤 그 혈통이 있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 이게 소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서로 통하면 얼마든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뭔가 큰일, 엄청난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언어가 하나일수록 어떤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연합할 수 있고 그 연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그 파급력은 결국 멸망과 패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온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욕심에 맞는 그런 길을 가고자 할 때 근데 한 마음, 한 언어, 한 비전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하는 이 인간의 이 계획들. 이 계획은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자 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고 말듯이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의 언어라는 것은 권력 집중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이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세기 전체주의 국가들, 뭐 나치 독일이라든가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라든가. 그러니까 통제된 언어와 선전을 통해 민중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어가 하나면은 문화와 사고방식도 획일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창조적 다양성과 고유성을 억압할 수 있죠. 지금 독재 국가들, 특히 북한 같은 데 보세요. 완전히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 그래서 다양한 언어 속에 풍성하게 창조하셨는데 언어 통일이라는 건 결국 그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못된 길로 갈 땐 더더욱 그렇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오늘날 현대 그 AI 언어 번역, 글로벌 소통 플랫폼, 국제 공용어 이런 게 확산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면이 많죠. 저같이 이제 다른 나라 언어를 습득하는 걸 어려워하는, 좀 호주에 30년을 살면서도 영어가 너무 어려운 이런 나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동시에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윤리와 영성이 결여된 이런 인간 통일은 그런 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 다른 바벨탑을 만들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는데 이런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면 약육강식,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 돼요. 그럼 결국 힘과 권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온 인류를 자기의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황제의 나라, 그런 왕의 나라가 되겠죠. 그게 바로 바벨탑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존재들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막 큰 쇳덩어리가 막 하늘을 날고 심지어 우주를 뭐 날아다니고 바다 깊은 곳까지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하고 시력으로도 볼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을 밝혀내고 거대한 우주를 관측할 뿐 아니라 너무도 작은 보이지 않을 법한 작은 세계 속도 관측하는 것, 나노 과학까지 발전을 시키는 이 엄청난 능력을 지닌 이 존재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인 거예요. 하나님 닮은 인간들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자가 있게 만든 게 아니에요. 너무 엄청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닮은 인간이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뭔가 우리가 해내고자 한다면 무한대의 어떤 그런 이 창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런 지식이 축적돼서 과학으로 발전되면서 위대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실 과거를 보면 더 저는 놀랍니다. 더더욱 까무러칠 만한 엄청난 인간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 유적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측량기구나 중장비나 뭐 이런 과학적인 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뭐 컴퓨터가 뭐 AI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뭐 건축물이든 뭐든 보면은 과학의 핵심을 알고 엄청난 건물을 짓고 그런 도시를 일구며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건물들을 사람의 힘으로 지었을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 존재가 바로 하나님 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우주를 날아다니고 나노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계, 세포 속까지도 관찰하는 능력을 볼 때 사람은 그 창조 때부터 과거나 현재나 정말 신과 견줄 만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작가의 호모데우스라는 그 책을 봤었는데 지구를 평정하고 신에 도전하는 인간은 어떤 운명을 만들지, 인간의 진화는 거듭할 것인지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인지, 인간이 만들어갈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걸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이제 이 시대는 불과 지금으로부터 100년 안팎으로 가난, 질병, 전쟁으로부터 90%, 100%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는 영생불멸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였던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최근 그 영원히 사는 게 자신의 목표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인간은 죽음에 대해 수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죽음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발전된 유전공학, 재생의학, 나노기술 같은 분야의 이 아찔한 이 과학적 발전에 힘입어서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낙관적인 예언들이 나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2200년에는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시점을 2100년까지도 이렇게 잡기도 해요. 불과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50년 정도에는 몸이 건강하고 은행 잔고가 충분한 모든 사람은 불멸을 시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100세 시대라는 말을 이제 흔히 듣고 지내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때가 불과 10년도, 몇십 년도 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장 큰 인간의 잔치가 환갑잔치였어요. 60이 되는. 그만큼 60이 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올해 60이 됐는데 뭐 그냥 청년같이 느껴져요. 물론 뭐 몸이 당연히 이제 노쇠해 가는 게 있긴 하지만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60대 그 늙고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배고픈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가 걱정이냐? 배가 나와서 뭘 많이 먹어서 걱정이 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급격히 발전하고 가난과 질병, 전쟁을 극복해냈다고 볼 정도로 사실 지금 굉장히 빠른 발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호모 데우스의 그 호모라는 게 사람, 그 속을 뜻하는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된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 데우스를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를 괴롭히는 기아, 역병, 전쟁을 진압하고 신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불멸, 행복, 신성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그래서 무엇을 인간이라고 할 것인지, 어디까지 타협하고 나갈 것인지 종의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책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이란 참 신을 닮은 존재다라고 할 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 언어의 분리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 언어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창조주를 부정하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물론 인간은 어떤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간다고 해도 결코 신이 될 수 없지만 이런 인간의 행동들은 필경 또다시 온 인류의 패망, 죽음, 멸망을 가지고 오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신 거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죠. 언어가 나뉜다는 거,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참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거고 결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사는 우리와 같이 조국을 떠나 외국에까지 와서 고생스럽게 외국어를 배우며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네이티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거든요. 뭐 말이 돼도 문화와 정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어릴 적에 데리고 와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네이티브 스피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단지 문자와 문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언어 속에 담긴 의도를 서로 알고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남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자녀인데 영어를 잘해가려고 데려왔는데 얘는 완전 외국인이 돼. 나와 다른 종족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신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언어가 통해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한 민족이라고 해도 각 지역과 각 가정의 문화와 습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서도 그런 다른 때문에 서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한민족 한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적극적이라고 해도 반드시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반대하게 돼 있어요. 다른 정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게 돼. 그래서 추구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하나가 되지 않고 무산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하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간 맞추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분 한 정당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면 다른 정당은 같은 것을 해도 다르게 추구하고 서로 달라지려고 하거든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언어를 바꾼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시면서 인간들 스스로 집단의 어떤 그 다수의 힘에 눌려서 죄악 가운데 사람이 끌려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라도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는 이 새 언약의 성취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들이 어떤 존재까지 되었는가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분리하셔서 온 인류를 지구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하신 그 마음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렇게 흩어진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로서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것인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각자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진정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담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온 인류가 멸망으로 그 죄악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파멸하시지 않고 이 끝까지 남은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 왜 다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셨는지, 그 후 또 다시 타락하는 인간들을 한순간에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들의 언어를 나누셔서 각 언어를 따라 온 열방 곳곳으로 인간들을 흩어져 살게 하셨는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인간의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로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에베소서를 살피면서 그런 하나님의 꿈꾸신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잘 분별하고 바울이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을 우리도 바르게 얻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신 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성경을 통해 보는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온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우리의 삶에는 욕심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그 역사가 있는 성경을 오늘도 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하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